죽은 다음에 제가 오늘 설교 맨 첫 부분에 죽은 다음이라고 하니까 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죽은 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되나요? 영화나 드라마 같은 주제로 사후 세계가 자주 등장하는 것을 종종 보는데요. 뭐 요즘에 굉장히 많이 인기 있는 그런 사이트인 넷플릭스라는 그 드라마 채널이 있죠. 그 넷플릭스에 그런 주제로 사후 세계에 관한 그 주제로 방영되는 드라마가 몇 개나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12가지도 넘어요. 엄청나게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런 데서 얘기하는 거에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내용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그만큼 많은 그런 드라마가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을 정도로 의외로 관심이 많은 것이죠.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그런 드라마 한편에 그 드라마의 내용 한편에 죽은 다음 자신이 어떻게 될지를 배우고 믿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게 사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제자의 이야기는 어떤 것이 돼야 할까요? 우리 예수 제자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죽은 다음의 일들을 확신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답을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서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말씀대로 크리스찬은 바로 볼 수 있게 비춰주는 진리의 빛을 원해야 하는 것이죠. 어둠 속에서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이 우리가 진리의 빛을 원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어둠 속에 계셔보신 적 있으시죠? 그 어둠 속에서 우리가 갑자기 어둠 속에 있게 됐는데 누군가 이 어둠 속에 이런 것이 있고 저런 것이 어디에 있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잠시 동안은 귀가 솔깃할지 몰라도 거기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할 수가 없죠. 보이질 않는데요. 누가 무슨 말을 한들 얼마나 사실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좀 자세히 봐야지 하고 어느 누군가 딱 불을 켜준다면 계속 비치기 시작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 맞아 이렇게 생겼구나. 우리는 분명히 알 것입니다. 확신하게 될 거죠. 즉 빛이 비춰져야 제대로 보고 진짜 현실이 뭔지 확실히 알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진리의 빛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다음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그 주제를 다루는 말씀들이 바로 사후세계를 알게 하는 말씀들이 신구약 성경의 여러 부분들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지금 보시고자 하는 이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5장 1절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아주 확연하게 그 진리를 말해주는 성경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에 제가 이 새벽기도회 때 그 생명의 삶 그 본문을 따라서 이제 쭉 하잖아요. 새벽기도회 때 사실은 이 본문이 같은 본문이에요. 그런데 좀 짧게 한 10분 정도 이렇게 같이 10분 15분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계속해서 이 부분을 지나가면서 이건 꼭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나눠야 하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우리가 살펴본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크리스찬의 삶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많은 얘기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에 그 크리스찬의 삶은 딱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와 연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에서 과연 행복하게 되는 그 길이 뭔가 하는 것이 많은 오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좀 잘 정립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같이 이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정말 인생은 참 짧은 것인 것을 생각하면서도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참 짧은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제 사후 죽은 다음 그러니까는 섬찟하시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굉장히 인생이 참 빨리 가죠. 예전에는 익숙하지 않았던 주제인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점점 더 익숙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요즘에 라이프 인슈런스 컴퍼니들이 굉장히 크게 고전을 하고 있어요. 생명보험 회사들이 요즘 어렵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보험금 지급 사례가 급증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험을 들고 지급하는 건 좀 덜 나가야지 뭔가 수지가 맞는 건데 계속 나가는 게 많은 거예요.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들이 이렇게 이제 급증하는 것인데 사망자들이 그런데요. 이게 참 특이한 일입니다. 사망자들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추측이 가세요? 급증하는 사망자 연령층. 그게 18살서부터 65세 미만이에요. 젊은 사람들이에요. 활동 많이 할 수 있는 그 연령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접하는 어떤 많은 그런 소식들과 굉장히 반대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과학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설득을 하려는 것은 생명 연장 기술의 혁신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래 살 거라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반대 현상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왜곡되지 않은 통계 자료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과학을 신으로 받들면 안 됩니다. 과학은 유익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잘못된 동기에서 유용되는 과학은 결코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근데 과학을 신으로 받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 어린 세대들은 우리 어린아이들이라든지 하면 언제나 학교 생활을 하고 하다 보면 과학과 신앙의 이 충돌을 경험을 하는 것이죠. 제가 목회 심정에도 좀 올렸습니다. 간단하게 올렸지만요. 성장하는 자녀들이 과학을 그냥 신으로 삼기 시작하도록 두면은 안 되겠습니다. 오직 절대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세요. 오직 여호와만이 참된 진리, 참된 자유, 참된 권세의 주님 되심을 가르쳐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과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잠깐 좀 안내도 해드리고. 자, 인생이 이렇게 유한하고 짧다는 사실을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요. 중요한 게 있죠. 우리가 사는 동안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혜가 있다면 죽은 다음 우리에게 있을 일을 잘 알고 오늘을 잘 사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예수의 제자로서 참 중대한 일인 것입니다. 사실은 그게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에요. 이 세상은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행복함을 추구하는 게 인생의 모든 것이다. 인생을 거기에 걸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행복하면 다 됐지 뭐가 더 있겠느냐고. 그래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또한 그렇지 그거밖에 더 있어? 다 예수 믿는 것도 행복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요, 행복은 추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사회에서는 행복에다가 모든 인생을 걸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참으로 괴롭고 힘들게 되는 일 투성이가 됩니다. 행복을 따라 그렇게 사는데 행복은 그다지 오질 않아요. 그러니 인생에 참 무게만을 더 얹고 예수를 믿고 사는데도 그렇게 찾는 행복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을 때 나는 실패한 인생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행복은 추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모든 인생을 걸고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갑자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난 일을 우리는 겪습니다. 우리 가운데 한 분도 예외는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갑자기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 비극적인 사건들, 그런 것들을 겪게 되면 우리가 장래 행복만을 원하고 산 모든 인생의 수고, 모든 인생의 그런 그 순간순간이 다 실패가 되어버리잖아요. 행복하지 않으니까요. 행복은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며 사는 가운데 주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행복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하는 게 행복이에요. 그런데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실망이 큰 거죠. 또 특히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행복에다만 걸면 자칫 하나님이 주신 인생인데 인생을 자칫 허무하게 소비해 가는 삶을 살게도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가만히 보면은 마땅한 보응이 언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고 있죠?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간 다음에, 즉 죽은 다음에. 그렇죠? 죽은 다음에 아버지 집에 가서 있을 일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모든 인생 활동이 끝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때로 알고 있는 죽은 다음 아버지 집에서의 삶에 기다리는 일, 그게 마땅한 보응을 받는 일이에요. 그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 보응받는 일이 우리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제는 뭐 이제 죽은 다음에는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마땅한 보응을 받는 일, 이걸 또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스트레스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이 어떤 프레셔를 주시고자 이 말씀을 하실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일은요, 마땅한 보응을 받는 일은 복 중의 복으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이에요. 약속하시고 베푸시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요,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다가 인생을 다 썼다고 한번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 자신은 행복한 인생이었다고 그렇게 자부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죽었어요. 그렇게 죽은 그 인생을 세상이 평가할 때 어떻게 할까요? 뭐 그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고 죽었으니,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아무도 그 죽은 다음에 세상을 알지 못하니 누가 뭐라 하겠느냐, 그게 세상식 평가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여전히 행복만을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렇게 산 사람의 인생은 매우 이기적인 삶을 살다가 간 것입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게 이기적인 삶이라고 그럼 지금 말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맞습니다.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런데 행복을 추구하면서 예수님과 복음은 불신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내가 원하는 내 마음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추구하고 살았다면 그런 삶을 산 거예요. 매우 이기적인 삶을 행복하다고 여기고 살았던 사람이 맞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이 생각하는 것이 진리예요. 그렇죠? 잘 들어보세요. 이거 놓치면은 엉뚱한 생각을 하십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이 생각하는 것이 진리예요. 그리고 그게 철학이고 그게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행복이라고 하면 행복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게 소위 얘기하는 지가복음이죠. 그 지가복음의 출발은 이처럼 불신의 마음이에요. 아, 복음이 행복이에요. 그런데 자기에게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든 진리가 자기에게서부터 나와요. 자기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돼요. 그러니 그것이 어떻게 확실할 수가 있겠어요? 그와 같은 문제를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허망한 생각이에요. 그들이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 마음의 완고함으로 지각이 어둡고 하나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행복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온전한 행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행복을 찾아 인조해하면서 살라고 하는 거짓말에 믿는 사람은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행복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행복이 모든 걸 걸고 그거를 성취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을 지닌 사후 세계를 기다리고 준비하며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복되다고 하시는 결실도 따라주는 겁니다. 따라주는 거지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행복도. 바로 그와 같은 삶, 이런 준비하면서 사는 삶을 다른 말로 해서 지금 우리가 보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마땅한 보응을 받는 일을 기대하며 준비하며 사는 삶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삶을 살지요? 우리 생각해 봐야 되겠죠. 어떻게 그런 삶을 살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1절을 가서 한번 좀 보시죠. 1절에 보면 5장 1절입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라고 했어요. 저는 우리 예수 믿는 게 참 신나는 때가 이런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알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 없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확신을 우리에게 주죠.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해요?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라고 했어요. 압니다. 확신의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불확실한 것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겠느냐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확신 있게 주장해요. 다 불확실한 거라고. 참 모순적인 거 아닙니까? 확실한 것을 주장하는 게 잘못이라고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확신하냐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불확실함을 주장하는 일조차 확신하지 못하는 것을 그걸 또 주장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자기 착오적인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확신하는 근거가 뭡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확신하죠? 그냥 눈 가리고 우리가 그냥 마음 먹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리의 빛이 있기 때문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예수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니 성경의 말씀은 모든 불확실함 모든 불투명함을 그치게 하는 진리임을 확신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안다는 거예요. 자, 뭘 아는지 뭘 확신하는지 그래서 보면 첫 번째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디서 살고 있어요? 장막집에서 살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우리의 삶은 장막집의 삶이에요.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나는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 같아 이러시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장막집에서 살고 있는 중이에요. Temporary staying이에요. 우리가 어디 여행 가지고 Airbnb 같은 데 요즘에 뭐 들어가시고 RV 같은 데 가지고 가시면 뭐 텐트 야영장에 가고 그렇게 사는데 거기 평생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잠시죠. 그러니까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편하지만 우리 집이 아니까 그냥 지내는 거지. 요때만 지내는 거야. 그거 우리 당연히 그렇게 알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야영장에 가지고 내 영원한 곳이 여기 아마 이렇게 살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긴 스토리 드라마 같은데 그냥 그런데 나오는 사람 얘기지. 대부분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게 우리가 현재 세상에 사는 일이 장막집에 사는 기간이라고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걸 바울사도는 안다고 말하고 있어요. 확신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게 하시니까. 이게 바울의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확신하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장막집에서 살고 있다는 것의 증거를 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장막집에서 사는 날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탄식이 길어져요. 탄식이 길어져요. 점점. 여기서 2절에 보면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을 덧입기를 갈망하면서 이 장막집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원한 아버지 집을 간절히 고대하면서 하는 우리 영혼의 탄식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몸도 탄식해요. 요즘에 많이 탄식하시죠? 아침에 일어나면 작년보다 더 긴 탄식이 나오시죠? 어제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갑자기 무릎이 시큰거리고 또 새로운 탄식이 터져 나오지 않으세요? 분명히 예전에는 겁 없이 단단한 음식도 탁 물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단단한 음식 보면 먼저 내 잇몸 상태를 확인을 합니다. 내가 과연 깨물 수 있을까 말까? 예. 그러면서 고민이 깊어지죠. 예전에는 언제나 내 안경은 항상 같은 건데 갑자기 안경의 퀄리티가 나빠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안경은 똑같은데 뭐가 나빠졌는지 아십니까? 네. 가방이 점점 작은 데서 이제 커져요. 뭐 집어넣고 다닐 게 이것저것 많아져가지고 예, 드느라고 또 탄식이 길어지죠. 뭐 여러 가지 탄식이 길어져요.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노 부부가 소파에 앉아서 대화를 했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 이렇게 우리가 소파에 앉아있으면 당신이 내 손을 꼭 붙잡아주곤 했는데 그러자 남편이 즉시 아내의 손을 붙잡아줬습니다. 조금 후에 아내가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같이 앉아있으면 당신이 내 어깨를 이렇게 감싸줬는데 그러자 남편이 어떻게 했을까요? 금방 어깨를 감싸줬어요. 조금 있다가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또 예전에 당신이 해주던 일이 있어. 이렇게 우리끼리 가만히 이렇게 소파에 앉았으면 내가 그렇게 귀엽다고 하면서 살짝 내 얼굴을 당신이 이렇게 깨물었는데 그러자 남편이 자리에서 발딱 일어나 버립니다. 아내가 놀래서 왜? 기분 상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다른 쪽으로 걸어가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틀니 끼고 올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낡아져요. 점점 탄식이 길어져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몇 년 전만 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다 하던 일들이 지금 자연스럽게 돼요?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많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래요. 예, 이 세상에서 우리는 장막집에서 살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또한 바울 사도가 확신한 둘째는 우리는 덧입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너무도 확신하기 때문에 너무도 갈망하는 거예요. 그게 4절의 말씀인데 우리는 이 장막에서 살면서 무거운 짐에 눌려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죽음에 덮여요. 그렇죠? 그런데 오직 주님의 나라만 생명으로 죽음을 덮어요. 그 우리의 낡아지는 몸이 또한 덧입혀지는 것은 부활의 몸으로 덧입혀지는 거예요.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는 일이 확신하는 그런 일 중에 또 하나예요. 자, 세 번째 확신은 뭐냐면 그런 약속을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안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5절,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우리가 마땅한 보응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사는 그러한 디자이어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행복, 행복, 행복이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점점 물리치고 이 세상에 모든 것이 걸려있는 것 같은 그러한 세상의 거짓 유혹을 물리치게 하는 그와 일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자꾸만 무릎 꿇고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자꾸만 구하는 것은 세상의 것을 구하고 세상의 것으로 채워보려고 하고 거기에서 만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내가 안다고 하고 있어요. 본인이 확신하는 그 일,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확신으로 죽음 이후의 삶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몇 번 읽으시는 이 10절 말씀대로 힘써 사는 게 최고의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참 짧은 인생을 사는데 가장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선한 일과 악한 일이라고 하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를 좀 생각하실 때 참 의아하지 않으세요? 다 우리에게 스트레스 주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히려 복 중에 복된 그런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거 선한 일, 악한 일,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어떤 심판, 그러니 이게 쉽지 않죠. 그러나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고린도 교인들 또한 동시에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의 격려를 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죽음 이후에 영광된 삶에서 누릴 보응을 준비시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 잠깐만 악한 일이라는 것이 걸리는 거예요. 선한 일에 보응이 있는 건 좋지만 악한 일에 보응이란 건 뭔가? 악한 일. 그러니까 이게 자꾸만 심판을 생각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악한 일이라는 말은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악한 일은 악독한, 또는 마귀적인 어떤 일, 그 악한 일을 얘기하지 않아요. 사실은. 오히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다. 쓸모없는 일이에요. 악한 일이라고 하는 이 성경 원어는 파울로스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악독한 어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가치 없다, worthless 아니면 useless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그 같은 것이 선한 일이에요. 악한 일은 그와 대조적으로 그런 일에 전혀 가치가 없는 쓸모없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 함양을 위해 애쓰는 일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같은 그런 말씀을 보면은 경건함에 이러는 연습을 하라 하는 말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경건함에 이런 연습 얼마나 소중해요. 훈련이죠. 근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그런 일입니다. 관계 속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욱 더 알아가는 그런 일을 우리가 더 원하고 심지어는 내 자신의 어떤 인격이 변화되고 또한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그런 선한 일이 일어나기를 내가 힘쓰게 되는 그 노력과 수고가 있는 모든 일 선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간에 어떤 코이노니아 그 같은 속에서 내가 더욱더 선함을 베풀어주고 섬기려고 하는 그 모든 변화의 수고 선한 일이에요. 그렇게 선한 일이 계속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함으로 다가가게 되고 그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러한 삶을 이러한 관계를 원한다고 했을 때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에게는 또한 선한 일이 되고 그것보다 더욱더 가치 있고 최고의 삶을 추구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렇게 악해가는 세상에서. 그런데 반면에 가치 없고 쓸모없는 일은 나만을 사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 굉장히 중립적인 그런 일 같아요. 내가 뭐 인조해 하는 거를 내가 그냥 하고 있거나 만약에 내가 음악을 좋아한다면 음악 나 혼자 그냥 오케스트라를 다 그냥 불러놓고선 다 혼자서 음반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있거나 나쁜 일은 아니죠. 그러나 쓸모없는 일이 되기가 쉬워요. 저 음악을 듣는 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음악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선한 일과 악한 일의 그 차이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 취미생활. 취미생활 좋은 것이죠. 저도 운동 좋아하고 뭐 다니는 거 좋아하고 막 등산 좋아요. 그런데요. 그 같은 것들이 선한 일이 될 수도 있고 악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악한 일에 치중하고 살지 않아요. 그러나 이기적인 일에 치중하고 살 수는 있어요. 그게 악한 일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그러니까 자기 유익만 구하면서 살 때 그리스도 앞에 설 때 그에 따른 귀한 보응은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뭐 쇼핑하고 운동 같은 거 취미 생활하는 거 다 쓸모없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누가 판단할까요? 그럼 그게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 훗날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판단하세요. 주님이 판단하세요. 사람이 판단하는 것을 초월해서 주님이 판단하세요. 그러니 이거 참 주님은 틀림이 없으시잖아요. 그런 열심히 선한 일을 우리가 추구할 때 결코 우리가 아쉬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에 비슷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요. 사람의 각 사람의 공력이 불타는 그런 일이 있다. 그 기억하시죠? 그 말씀 있는 거. 근데 이제 그 공력이라는 것을 우리 세번역으로 보면은 사람이 각자 인생으로 남기는 작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작품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각자의 작품이에요. 인생으로 작품을 만들어 가요. 근데 작품이 불로 시험을 받는 때가 있는 거예요. 검증을 받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볼까요? 고린도 전서에 3장에 1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3절부터 14절 15절 그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었던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 속을 헤치고 나오듯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좀 두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우리의 남은 삶에 대한 그 비전 그리고 죽은 다음에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좀 더 명확해지면 좀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그래서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을 거라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몸으로 행한 모든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몸으로 행한 모든 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의 유한한 인생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몸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유한한 인생이에요. 짧은 인생 행복만을 추구하지 말고 짧은 인생 정말 주님의 선한 일을 우리가 알고 또한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사랑하고 섬기는 일, 그 일 속에 우리가 더 선한 일을 추구해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일,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일을 격려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풍성해지는 것, 그 일을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우리가 주어진 그 인생의 기간으로 하면 마땅한 보응이 있다는 것이죠. 마땅한 보응. 근데 이 마땅한 보응이 어떤 수준인지 어떤 차원인지 어떤 정도인지 사실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부활의 몸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천국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이 보응의 정도와 이 뭐 차원이 어떤지 충분히 짐작조차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죠.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은 유한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우리는 계속 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에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 몸으로 행한 일에 대한 보응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보응이 있기 전에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 받아야 하겠죠. 이 마땅한 보험은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관계가 없다면 보험이 문제가 아니라 천국과 지옥의 문제가 걸려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보험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정하셨으니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스케일로 보응이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우리 예수 제자의 행복한 삶, 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우리가 가장 큰 가치와 보람을 지닌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 같은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아멘. 선한 일을 추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행복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 그러나 결국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는 걸 알아요. 마땅한 보응이 있을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쓰러질 때는 있어도 아주 엎드려지진 않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금 주가 최고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험회사도 골치 아프다 그러잖아요. 빨리빨리 막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내일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제자로서의 삶을. 그리고 모든 것은 누구에게 맡겨요? 선하신 주님의 손길에 맡기는 겁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다 같이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